저희가 주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저희 안에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며 우리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내가 그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른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의 신뢰하기 때문에 이곳에 있다는 걸 내가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억을 가지고 그 믿음을 가지고 주 앞에 예배하면서 오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오셔서 그 예배의 은혜가 있게 하시고 그 예배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다가서며 하나님으로 힘을 얻으며 하나님으로 변화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친 마음과 모난 마음 주님의 은혜로 다시 한번 변화되길 소원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그 한 걸음이길 소원하오니 아버지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하실 말씀은 사사기입니다. 사사기 18장 사사기 18장 원래 7절에서 31절 말씀 전체인데요. 다 읽진 않고요. 일단 24절에서부터 29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24절에서 29절 24절에서 29절 한 절씩 교독합니다. 자, 24절 읽습니다. 미가가 이르되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가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 있느냐 하느냐 하는지라. 다니 그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하고 단 자손이 자기의 길을 간지라. 미가가 단 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더라. 단 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권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은 베들레헴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었음이더라. 단 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떠난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단이라 하였니라. 그 본성의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아멘. 예, 오늘은 하나의 스토리 이어져 있었던 17장, 18장에 있는 미가 가족과 단의 이야기의 마지막으로 단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단 지파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단은 위대한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의 4대 지파가 있다면 그 중에 하나가 단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던 것처럼 성막이 가운데 있으면 그 동서를 담당했던 게 에브라임과 유다였습니다. 에브라임이 누구의 지파입니까? 요셉의 지파입니다. 그렇죠. 유다는 아시는 바와 같이 홀이 유다에서 떠나지 않으며라는 그 유다입니다. 남쪽은 누가 담당합니까? 르우벤이 담당했습니다. 르우벤은 실제 장자 지파였습니다.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입니다. 그리고 북쪽을 담당했던 지파가 무엇입니까? 단이었습니다. 단의 위상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의 영적 자손으로 장자로 세우셨던 요셉의 에브라임과 그리고 영적 장자로 세운 유다와 그리고 실제 장자였던 르우벤이 동서남북에서 세 군데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나머지 한 군데 북방의 주력으로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다른 지파를 이끌고 영소라며 담당하고 있었던 것이 단지파입니다. 그러니까는 단은 이스라엘 4대 지파 중에 하나였습니다. 출발만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와 지파의 역사를 같이 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게 12지파가 합쳐서 같이 일을 했던 거 아닙니까? 12지파가 합쳐서 요단강을 건넜고 12지파가 합쳐서 여리고를 무너뜨렸고 12지파가 합쳐서 길르앗전투에서 승리하고 또 멜롬전투에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단지파가 무엇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4대지파로 부름받은 이 단지파는요. 광야의 훈련을 마무리한 이후에 어떻게 했죠? 요단강을 건넜고요. 요단을 건넌 이후에 여리고를 무너뜨렸고요.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후에 남쪽 지역의 연합군과 싸워서 승전하고 북쪽 지역의 연합군과 상전해서 승전하는 모든 그 승전의 과정 가운데 다 함께했던 것이 다 함께 주도했던 것이 바로 단 지파였습니다. 얼마나 위대한 지파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미 설교 시간에 예전에 여리고 여호수아를 하면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 와중에 조금은 좀 이들 가운데 서운한 섭섭한 일이 벌어집니다. 무슨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지파를 땅을 분배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비를 뽑았는데 단이 어디에 걸렸습니까? 가장 북쪽의 땅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위치상 북쪽뿐만 아니라 이제는 실제 성막 중심으로 북쪽만 아니라 이제 실제 땅을 북쪽을 점령해야 되는 지역이에요. 북쪽 지역은 어떤 지역이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연합군들이 남쪽 연합군을 첫 번째 깨뜨렸고요. 여우수화를 기억해 보시죠. 북쪽의 연합군이 조성돼서 남쪽으로 쳐내려온 거예요. 그걸 이 이스라엘이 쫓아올라가서 무너뜨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저쪽 끝에 북쪽 지역이라는 건 전쟁의 영향을 거의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전쟁터가 되었던 중앙 영역에서는요. 승전과 동시에 군소 성읍까지 막 우리 쫓아가서 다 멸망시킨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저쪽은요. 몇 명이 차출돼서 파병이 됐던 것이지 본토에 영향은 없었단 말이에요. 그 본토는 어떤 땅이에요? 완전히 산지 지역이었어요. 거기는 이스라엘 산 중에서 가장 높은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그 지역, 산지 지역에서 골짜기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건 성을 끼고 공성전을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공격하는 쪽이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수비하는 쪽이 훨씬 더 쉬워요. 그리고 지리를 알고 있는 쪽이 굉장히 유리한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형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그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전에서도 아프가니스탄 같은 전투를 해도요 산속으로 들어가면 잡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평지에서는요 내가 좀 전력이 더 좋으면 쉽게 승리할 수 있지만요 산지에 들어가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형적 이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단이 그 땅을 분배받았어요. 그럼 분배받았고 안 갔습니까? 아니에요. 여호수아서를 읽어보시면요 단이 그 땅을 분배받은 이후에 북쪽으로 떠났습니다. 북쪽으로 이 전쟁을 치르겠다고 나아갔어요. 그리고 초기에 승전을 경험했던 것도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좋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깁니다. 사사기 1장을 한번 볼까요? 사사기 1장에 보시면 후반부에 34절, 1장 34절을 봅시다. 1장 34절.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골짜기에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아니하였으며 결심하고 헤레스 삼과 야슬론과 사합빔에 거주하였으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밀고 올라갔어요. 단이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이거 되게 착한 거잖아요. 이제 남들은 좀 이제 쉴 때인데 제일 멀리 또 출장을 가야 되죠. 여정을 떠난단 말이에요. 그 여정을 떠날 때 무슨 그래도 기대가 있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남들은 내 일은 남들은 끝났는데 내 일은 다시 시작해. 그것만으로 스트레스를 받는데 그렇게 인도해서 가시면 뭔가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게 있지 않겠나는 기대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보통 그렇죠? 화평케 하시지 않겠나? 또 대적들을 여리고를 무너뜨리는 게 좀 손쉽게 무너뜨리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더니 갔더니 애들이 어때요? 근성 있는 애들이에요. 결심하고 골짜기에 머물렀다고 표현해요. 사사기 1장에 재미있는 게 뭐냐면요. 1장에 보시면 그 앞 절들은요 주어가 이스라엘 지파예요. 스불론은 기브온 주민과 아셀은 야고 주민과 야셀 족속 뭐 이렇게 납달리는 벳세멘스 주민과 하고 해서 이 그 지파들이 현지 지역민들을 너무 관대하게 대했던 것들 문제점을 쭉 지적하고 있어요. 근데 단만 주어가 누구냐면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해서 문장이 달라져요. 다른 데는 다 주체가 누가 돼요? 그래도 이스라엘 지파가 주체인데 여기서는 주체가 누가 돼요? 단 지파가 아니라 아모리 족속이 주체가 돼요. 진짜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골짜기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산간 지역에서는요 정착지는 골짜기에 물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산꼭대기 올라가서 삽니까? 아니잖아요. 정착을 하는 건 골짜기에 물을 끼고 정착촌이 형성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아모리 족속이 결심하고 머물러서 버티고 앉아있어요. 그러니까 단이 올라갔는데 여기를 점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를 점령할 수 없다는 건 점령했다고 해봐야 다른 건 다 의미가 없고 살 곳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 상태로 시간이 지체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떤 결정을 하죠? 이들이 다른 땅을 알아보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는 18장 처음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던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렇죠? 18장 1절에 보면 이들이 다른 땅을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른 땅을 찾아요. 좀 우리가 살 땅은 어디 있을까? 여러분 이 마음이 상상이 되십니까? 그렇잖아요. 광야에서 12지파가 함께 유리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다른 지파들은 다 뿌리 내리고 자리를 잡았는데 얘는 아직도 살 땅을 알아보고 다니는 거예요. 이 지파만. 그러니까 유리하는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았을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 설명한 것처럼 그런 이 정탐꾼들이 유리하는 이 단지파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머물렀고 제사장을 만나고 제사장한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평안히 가라는 얘기를 듣고 아 거기가 하나님이 주신 땅인가 보다라고 나아가는 장면들이 나왔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단이 되게 쭉 들어보니까 그럴 만도 하죠. 근데 그럴 만도 한 선택을 한 단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오늘 보십시오. 단이 어떻게 변질됐어요? 정말 해야 되는 선택을 하지 않고 그럴 만도 한 선택을 한 단이 어떻게 변질됐습니까? 첫 번째, 이들의 영적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정탐꾼이라고 하면요, 우리 요즘에 얘기하는 뭔가 정탐하고 염탐하고 온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탐꾼이 사진 찍어 오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탐꾼이 가서 자기가 보고 판단의 90% 해갖고 와서 여긴 이렇더라라고 하면 나머지 믿고 따라가요. 그러니까 정탐꾼들은 지도자급이 가요. 그렇죠? 지도자급들이 정탐을 가는 거예요. 여호사와 갈렙도 그때 다 지도자급이어서 정탐을 간 거예요. 각 지파에서 차세대 지도자들이 정탐을 가는 거예요. 그럼 이 다섯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단지파에서 파송한 다섯 정탐꾼이라고 한다면 단지파에서 가장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들이 뭘 모릅니까? 이들이요, 여호와를 섬길 때 우상을 세우면 안 된다는 사실도 몰라요. 레위인이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것도 모릅니다. 개인이 에봇을 만들면 안 된다는 것도 몰라요. 영적 분별력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죠? 단이 어떻게 됐어요? 영적으로 무지한 존재가 됐어요.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위대한 전쟁을 두 번이나 치러내고 또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겨주셨더니 그 사명 감당했다고 홀로 북쪽으로 진군했던 이 단이 지금은 영적으로 완전히 무지한 상태였어요. 뭐가 맞고 틀린지도 몰라요. 두 번째, 단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읽었던 본문을 좀 기억하시면요. 그래서 단이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그 땅에서 승리할 것 같으니까 지난주 설교 듣고 오셨죠? 이 제사장을 꼬셔서 한 가족의 제사장을 하는 게 좋니? 한 민족의 제사장을 하는 게 좋니? 라고 얘기했더니 제사장이 낼름 따라가죠? 근데 따라갈 때 단이 그 제사장만 데려갑니까? 아니요. 이 미가가 엄마 돈 훔치고 어쩌고저쩌고 해서 세운 그 에봇, 그 신상, 그 드라빔 다 가져가요. 그걸 다 가져가는데 미가가 아마 집에 없었나 보죠? 물어보지도 않아요. 허락받지도 않고. 그냥 들고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가 어떻게 했습니까? 미가가 자기 동네 사람들을 모아갖고 막 쫓아왔죠. 너희가, 그래서 아까 읽은 부분이 그거지 않습니까? 너희가 내가 만든 신과 제사장들을 빼앗아갔으니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어찌하여 나더러, 왜 쫓아왔냐고 얘기하느냐? 미가가 가서 이제 따지는 거죠. 미가 이렇게 내 걸 다 가져가면 어떡하냐? 네가 뭔데 내 걸 가져가냐? 라고 했더니 단이 뭐라고 대답하는지 들어보십시오. 단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노한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노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경 구절이니까 엘레강스하게 표현인데 뭐라는 거예요? 열받게 하지 마. 죽여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이게 훔쳐간 자의 말이에요? 훔쳐갔어요. 근데 주인이 쫓아왔어. 했더니 딱 뭐라고 그래요? 네 목소리를 내지 말라. 말하지 마. 네가 말하면 내가 열받을 수도 있어. 그럼 내가 널 죽일 수도 있다. 그때 미가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조용히. 단이 어떻게 변질돼요? 여러분, 단은 정확하게 힘의 논리를 씁니다. 단은 정확하게 이집트의 논리를 써요. 단은 정확하게 가나안의 논리를 쓰는 거예요. 그렇죠? 단은 영적 분별력을 완전히 잃어버렸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치가 아니라 세속적인 가치를 완전히 흡수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요. 세 번째. 그래서 단의 삶의 결과가 어때요? 삶에 대한 해석을 볼 수 있는데 그 다음에 27절과 28절을 읽어보면요. 단과 미가가 단 자손이 그 제사장들을 취한 다음에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성읍을 불사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문장의 뉘앙스를 읽어보세요. 이게 앞에 여호수아 문장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대적들을 쳐서 멸하실 때 문장입니까? 아니에요. 한가하게 걱정 없이 살고 있는 백성들을 칼날로 치고 구원할 자가 없이 성을 불태웠다는 거예요. 이게 침략자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약탈자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나쁜 사람으로 묘사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이 한가롭게 여유롭게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단이 누굴 찾아낸 거예요? 좋은 땅에 사는 약한 놈들을 찾아다닌 거죠. 그렇잖아요. 저 땅은 험한데 쎄! 그러니까 그걸 안 하고 좋은 땅에 사는 약한 놈들을 찾아다니고 그래서 걔네들을 만나서 걔네들을 죽이고 불태우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주셔서 감사하다고 얘기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뭐 어떻게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단이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떠나고 부패한 사건으로 받아들이시죠. 세 번째, 단이 어떻게 변질돼요? 단은요, 영적 분별력이 사라지고요, 세속적 가치가 들어오고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삶의 해석이 완전 뒤집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엔 가장 가슴 아픈 실패의 장면이에요. 왜요? 요단강을 건넜던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중에 대표 지파가 지금 약탈자가 됐잖아요. 근데 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요로운 땅을 주시니 감사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해석이 완전 반대죠. 그렇죠? 그러면 그 다음에 단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단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사라집니다. 어느 정도로 처참하게 사라지냐면요, 계시록의 열두 지파의 회복을 얘기하시는데 그때 단의 이름이 빠져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열두 지파의 회복을 얘기하는데 단 이름을 뺐어요. 거기 레위가 들어가고 에브라임 므낫세를 나눠서 열둘 숫자를 채워버립니다. 이스라엘 4대 지파였는데, 요단강을 걸리고 여들고를 무너뜨렸는데, 야곱의 아들인데, 그의 이름은 계시록의 최종적 회복에서도 빠져 있습니다. 왜요? 이 장면에서 단은 완전히 세속화되었거든요. 이스라엘이 아닌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슬픈 건 본인들은 모른다는 거죠. 여전히 자기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단의 이야기. 성경에 나오는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단의 이야기는요, 우리가 잘 여러분들이 모르시는, 많이 회자되지 않는 이야기에서 오늘은 스토리라인을 전체적으로 한번 모아서 들려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굉장히 슬픈 이야기 중에 하나예요. 이건 가룟유다 사건 같은 사건입니다. 위대한 가능성 갖고 출발했던 개인, 민족, 지파가 어떻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들로 몰락했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이야기를 두려움으로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발걸음을 걸었는데, 내가 하나님의 편이었는데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편에서 떠나버릴 수 있는지 우리는 단을 보면서 경계심을 갖고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사사기 설교는 이런 얘기가 많아요. 근데 다다음 주부터 가시면 제가 또 신앙 좋은 사사들 얘기도 많이 하기 때문에 앞으로 몇 달 동안 이럴 것이다 라는 경계심을 버리셔도 돼요. 오늘이 좀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갑시다. 적용해보죠. 단의 문제가 뭐예요? 단은 뭐가 문제입니까? 첫 번째, 단이 가장 결정적으로 실수한 건 거기서 싸워야 되는데 안 싸우고 떠난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그 얘기를 들으면 그럴만도 한다는 생각이 들죠.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거기서 다 무너진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으세요? 왜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경우에는 그게 맞냐 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그걸 리즈너블 하냐 하면요, 어떤 경우에는 그럴 수도 있게 생각할 수 있냐 하면요, 이 단이 난민이어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땅을 찾아다니는데 이 땅은 잘 먹고 잘 살기가 어려우니까 좀 편하게 먹고 살 만한 땅을 찾아가자라는 전제에서는요, 단이 리즈너블한 거예요. 그럼 단이 난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부르셔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뭐 하셨습니까? 민수기에서 뭐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난민을 군대로 만드셨다고 그러셨죠. 지 먹고 살 거 생각하고 지 편하게 생각하던 난민을 어디 가면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했더니 하나님께서 가데스바에서 그럼 광야로 돌아가라고 얘기하셨죠. 그럴 거면 내가 그 땅을 왜 너희들한테 뺏어줘야 되냐고 얘기하시죠. 쟤들은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서 문제예요. 진리도 없고 가치도 없이 그냥 지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문제란 말이에요. 가나안 땅 거민들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그것이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근데 너희들도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게 꿈이라면 왜 쟤들 걸 빼서 너희를 주냔 말이에요. 그럼 내가 그냥 깡패인 거지. 그럴 거면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그럴 거면 이집트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아니면 땅은 다른 땅을 줄고 난 너희들을 떠날 테니까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으라는 거예요.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부여잡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난민이 아닙니다. 내가 군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싸워서 이 악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겠습니다라고 한 게 이스라엘의 출발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왜 싸웠습니까? 그들이 왜 이겼습니까? 그들이 이겼던 가치가 뭐예요? 그들은요, 가나안 땅이 잘못된 땅이었기 때문에 그 땅의 문화와 풍습과 전통을 바꿔내서 좀 더 제대로 된 땅을 세워내겠다고 싸운 거예요. 그것 때문에 피 흘린 거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대전제를 바꿔버리고, 아니 내가 군인인데, 아니 하나님 A소대 애들은 뭐 쉬운데 싸우고 우리는 어려운데 싸우면 어떡해, 우리 나와 우리 여기서 안 싸울래, 나 우리 저기 가서 싸울래, 뭘 저기까지 가서 싸워, 싸움 없는 쪽으로 빠져 이러면 그게 군대예요? 그게 군대냐고. 그건 탈영병들이지. 여러분 단일 문제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기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여기 온 거는요, 단연 사명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럴 만한 힘을 주셨고 능력과 괴를 주셨으니까 이 골짜기에 처박혀서 여전히 자기 아들내미 불태워서 점치고 앉아있고 정말 사람을 정말 핍박하고 압박하는 그런 이 어두운 나라, 이 어두운 세계를 깨트리고 멸하고 회심시키게 하려고 거기에 보내신 거란 말이에요. 그 사명으로 싸운 거예요. 걔네들 땅 살만하니까 그 땅 빼줘서 내가 살자고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단은 어느 시점에서 그게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걔네들 빵 뺏어서 내가 살려고 하는 생각으로 완전히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좋지도 않은 땅이 완전 세네가 있으니까 내가 거기서 싸울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야, 왜 우리가 꼭 여기서 싸워야 돼? 라고 하고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지. 여러분 18장 1절이 얼마나 기가 막힌 구절입니까?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다고요? 여호수아서에 분명히 단이 제비를 뽑았고요. 기업을 분배받았어요. 근데 지들이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지.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안 받았다는 거야. 왜? 주신 게 마음에 안 드니까. 당연히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이유는 간단하죠. 지난주에 설교했던 것처럼. 왜 그랬어요? 왜 그러긴 먹고 살기 어려워서 그랬지.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먹고 사는 문제에 고민하면서 완전히 매몰돼 버렸죠. 아, 내가 어디 정착해야 되는데, 딴 가족들은 다 정착했는데, 아, 난 정착지가 없네. 아, 난 어느 집에 살까? 뭘 먹을까? 어느 땅에서 농사 지을까? 이 고민하다가 거기에 다 먹어버린 거지. 그게 기준이 돼버린 거지, 그쵸? 그쵸? 경건이라는 건 자기를 지쳐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인데, 먹고 사는 고민하다가 새 속에 완전히 물든 거죠. 그것이 자기의 기준이 된 거죠, 생활이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더 이상 군대의 정체성이 남아있지 않은 거죠. 난민의 정체성을 완전히 넘어간 거죠. 정체성이 넘어갔더니 그 다음에 뭐가 무너지겠어요? 내가 정체성이 넘어갔더니 자기의 삶의 태도나 이런 게 완전히 달라지죠. 정체성이 무너지면 맨 처음에 하는 건 뭔지 알아요? 사명의 땅에서 도망쳐버리죠. 여기서 버텨야 되는데, 여기서 싸워야 되는데, 여기서 투쟁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럴 필요가 없죠.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그래요. 간단히 얘기하면요, 단의 문제를 딱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이들의 기준이 편한 건 옳은 거고 힘든 건 틀린 거대로 딱 박힌 거예요. 편한 건 옳은 거고 힘든 건 틀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슨 얘기를 해주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우리도 약간 그런 이상한 사고방식을 쓰지 않아요? 뭔가 순적하게 잘 풀리면 하나님께서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응답했다고 하죠. 하나님께서 응답받고 갔으면 어떻게 돼요? 순적하게 잘 풀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응답받고 내가 이 직장에 들어갔는데 어려워. 그럼 이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게 아닌가? 내가 응답받고 관계를 맺고 연애를 시작하고 사람과 친구가 됐는데 뭐 힘들어. 그럼 이 사람은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이 아닌가 보다. 하나님께 우리를 편하게 해주신다는 게 우리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우리는 순적함으로 찾죠. 내가 해서 이게 순적하면 하나님이 해주신 거고 순적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해주신 게 아니야. 내가 잘못 온 거야. 하나님 음성을 분별하지 못한 거야. 딴 데로 가야 돼. 여러분 하나님이 거기 싸우라고 보내신 거면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꾸라고 보내신 건 어떻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주신 건 순적하다고 생각하죠? 우리 머릿속에는 그게 처박혔어요. 편한 건 옳은 거고 나쁜 건, 아니 불편한 건 틀린 거예요. 불편한 건 잘못된 거예요. 불편한 건 불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불편한 건 하나님께서 시키셨을 리가 없어요. 가 되는 거죠. 그게 판단 기준이 돼요. 그때부터는 모든 게 업사이드 다운이에요. 모든 게 뒤집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북방 땅을 언약의 땅으로 주셨는데 단은 아니에요. 전 땅을 받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주신 적이 없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저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들을 이들은 지금 하나님과 상관없이 변했는데 제가 뭐가 변해요? 전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요. 하나님은 이들이 여기서 실패했다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이런 성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해요. 모든 게 거꾸로예요. 이건 무슨 대화를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기괴해지죠. 왜요? 자기 스스로 굉장히 신념을 갖고 있으니까. 편하면 옳은 거고 힘들면 틀린 거라는. 편하면 옳은 거고 힘든 건 틀린 거예요. 이것도 정의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를 사랑하세요. 이것도 정의예요. 이거 두 개가 섞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편안하게 행복하게 해주시겠죠가 되는 거죠. 하여튼 다는 그랬어요.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자기기만이라고 합니다. 봅시다. 다는 세속에 물들었어요. 그럼 뭐가 바뀌어요? 자기감내 정체성이 바뀌죠. 정체성이 바뀌니까 뭐가 바뀌어요? 가치판단 기준이 바뀌죠. 가치판단 기준이 바뀌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버텨야 되는 삶에서 퇴각하죠. 자기가 버텨야 되는 삶에서 퇴각하고 다른 삶을 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돼요? 다른 유형의 사람이 되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여전히 자기는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성경에 어두움의 시대라고 불렀던 시대 중에 타락했던 자들 중에 자기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고백했던 자가 누가 있습니까? 지금의 단이 하나님을 떠났다고 고백합니까? 이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 하나님을 떠났다고 고백합니까? 지금 모두가 중세 어둠 천년이라고 하는데 그 천년의 기독교인들 하나님을 떠났다고 고백합니까? 여러분, 영적 무지의 끝은 자기기만이에요. 하나님을 떠난다고 얘기하고 떠나는 사람 없어요. 다 여전히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얘기하죠. 하여튼 단은 그랬어요. 우리도 그런 단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사기 때 유행했던 사고방식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유행합니다. 어떤 거? 세속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데 세속에 물드는 거죠. 여러분, 상황이 압도된다, 상황에 물든다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렇다고 자꾸 착각하시는 건데 우리 가운데 있는 단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가운데 자꾸 우리가 먹고 살기 어려울 때 그렇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집트에서 가서 훨씬 먹고 살기 어려웠죠. 이집트에서 훨씬 먹고 살기 어려울 때 이들이 세속에 물듭니까? 상황이 압도됩니까?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집트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들은요, 상황이 압도되지 않고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운 사람은 철학적 생각을 하기 시작합니다. 원래 그래요.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 게 맞나? 정말 먹고 살기 어려우면 먹을 것도 없고 할 것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죠? 여러분, 광야에서 먹고 살기 어려웠어요? 지금 먹고 살기 어려워요? 광야에서 먹고 살기 훨씬 어려웠어요. 험불하게 먹고 다 똑같이 먹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그런 일들이 안 생겨요. 삶이 압도되지 않아요. 여러분, 언제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 압도되는 줄 알아요? 나보다 세네 명은 확 정착했어, 지금. 에브라임은 너무 좋아. 어? 완전 잘 됐어. 쟤네는 너무 안 돼. 쟤는 너무 힘들어. 근데 내가 그 어설픈 사이에 어중하게 껴있어. 난 빨리 저렇게 되고 싶어. 여러분, 이때 환경이 압도되는 거예요. 다 같이 만나 먹을 때 누가 환경이 압도됩니까? 환경이 압도 안 돼요. 언제 이 시절이 끝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미와 사명으로 싸울까 그렇게 생각하지. 이때에서 완전 매달려서 이때 완전 이렇게 처박했을 때 아 그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부르지 누가 그때 환경이 압도됩니까? 여러분, 환경이 압도되는 사람은요, 어느 정도는 환경에 마음에 드는 부분이 있어야 환경이 압도돼요. 환경이 완전히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환경이 압도되지 않아요. 가치적 생각을 하기 시작하지. 어떤 사람이 세속에 물드는 줄 알아요? 어떤 사람이 환경이 압도되는 줄 알아요? 나보다 잘 나가는 사람들과 나보다 못 나가는 사람들 사이에 껴서 나도 잘 나고 싶은 강박이 생길 때 사람은 환경이 압도돼요. 걔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역사가 언제 무너집니까? 딱 그때 무너져요. 기독교가 극단적인 탄압으로 없어질 때 있습니까? 아니요. 기독교는요, 미지근할 때 망해요. 여러분, 원래 음식은 차갑게 되거나 뜨겁게 두면 안 상해요. 음식은 어정쩡하게 두면 상하는 거예요. 영혼도 마찬가지예요. 영혼도 아주 차갑거나 아주 뜨거우면 안 상해요. 영혼도 어정쩡한 데 갖다 놓으면 웬만큼 살만한데 정말 잘 살기에는 못하고 이 웬만한 상황이 불안정해서 잘못하면 저쪽으로 처박힐 수 있다고 생각이 들 때 이 사람은요, 여기에 완전 매몰됩니다. 그러니까 요즘이 사사기라고 닮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더 가봅시다. 여러분, 부패한 성적 타락이 기독교를 타락시킨다고요? 여러분, 성적 타락은 기독교 타락의 결과지 기독교 타락의 이유가 아니에요. 대형교회 본당이 현대 한국교회 대형교회가 기독교를 타락시킨다고요? 여러분, 대형교회가 한국교회를 타락시킨 게 아니에요. 제대로 말씀이 선포되지 않아서 한국교회가 타락했다고요?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한국교회가 타락한 이유 뭔지 알아요? 목사 몇 명, 지도자 몇 명이 이 공동체 대단한 하나님의 교회를 타락시킬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목회자 문제라고요? 전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한국교회 왜 타락한 줄 알아요? 다들 먹고 사는 문제밖에 관심이 없어서 그래요. 기독교 대중이 먹고 사는 문제 압도됐을 때 한국교회는 타락하는 거예요. 왜요? 역사에서 항상 그랬어요. 결정적인 타락은요. 결정적인 부패는요. 예루살렘 성이 멸망했을 때 벌어지지 않습니다. 이집트에 압제했을 때 벌어지지 않아요. 우리가 인류 국가는 못됐지만 꽤 잘 나가는 삼육을 쓰게 할 때 이스라엘은 항상 타락했어요. 우리가 웬만한 상황에 서서 조금 더 좋은 상황이 되었으면 좋겠다. 에이 아니야 이 정도도 괜찮지 뭐. 그 사이를 언제를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 우리가 군인의 마음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난민의 마음을 완전히 가져서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편할까 어디 가면 내가 좀 더 좋을까 그것에서만 관심만 매달려서 하나님 어디로 우리를 인도하실 겁니까 어디 가야 우리가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왜 매몰되어 있을 때 교회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들의 첫 번째 문제 우리들의 첫 번째 문제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두 번째 어떻게 되긴요 내가 현실에 매몰돼서 기준이 바뀌고 가치관이 달라지면 두 번째 싸워야 되는 곳에서 도망가죠. 싸워야 되는 곳에서 도망가요.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절대 자기가 싸워야 되는 싸움을 싸우지 않습니다. 쉽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지. 어디 가서 탁 내가 노력하지 않는데 확 풀리는 데를 찾아다니죠. 절대 싸우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장소를 싸우라고 주셨는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도대체. 근데 이미 내 마음에 그 가치관이 때문에 힘든 데는 잘못된 데야. 편한 데를 찾아잖아요 돼요. 왜? 그곳이 적과 끓이는 땅이고 그곳이 언약의 땅이고 그곳에서 내가 주님의 영접받,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거니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도망갑니다 다. 버티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오랜만에 말씀 좀 읽어보고 기도 좀 하고 은혜 좀 받아보겠다고 하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뭐가 있어요? 피자마자 뭔가 마음에 큰 감동이 오길 바라죠. 피자마자 감동 오길 바래요. 오랜만에 내가 큰 맘 먹고 기도하러 찾아가서 그럼 가자마자 내가 은혜 오길 바래요. 뭔가 편하게 슬슬슬 풀리길 바란단 말이에요. 그렇게 안 됩니다. 영적 둔감함과 무지함의 시기에 오랫동안 사람이 어떻게 갑자기 그런 은혜를 받겠어요. 내가 정말 내 은혜, 내 인생을 끌고 가는 호흡의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이해되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쳐야 되고요. 오늘도 귀찮지만 내 몸을 이끌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를 갖다 놔야 되고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 그 영혼이 바뀌지. 기분 좋을 만큼 하는 신앙 갖고 인격 바뀐 사람이 도대체 어디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싸움을 싸워야 돼요. 거기서 버텨야 되는 거라고요. 그래야지 바뀌어요.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께서 내 몸에 딱 맞는 사람을 하늘에서 떨어져서 선물을 주길 바라요. 여러분 몸에 딱 맞다는 건 애초에 그렇게 태어나기 보다 여러분들이 맞추고 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그 사람은 무슨 기도를 잘못했길래 여러분들 잘못 걸려서 평생 이런 데 맞추고 살아야 돼요?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길래? 어? 무슨 죄를 졌길래?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데 지구 못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데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람인데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쟤도 나 때문에 사람 좀 되고 나도 쟤 때문에 사람 좀 되고 그렇게 성숙해가는 거예요. 너무 마음에 들고 너무 잘 맞고 운명이고 반쪽이고 거짓말 하지 말아요. 걔가 너 꼬시려고 쇼하는 거야. 결혼해봐라 어떻게 되는지.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가능하지 그게. 이 직장에 들어왔더니 사람들도 너무 젠틀하고 소명을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인데 5시 반이면 집에 보내주고 근데 월급을 많이 줘. 그리고 인격적으로도 본받을 만하고 그리고 창가에는 숲이 이렇게 있고 나도 좀 다녀보자 그래서 여긴 그런 회사니? 니네들이 내 고용주인데 여기 나무 좀 심어 옆에다가 그 사람 왜 그래서 막 답답하고 사람들이 이상하고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돈을 너무 조금 주고 부당하게 살아가고 여러분 거기가 단의 골짜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거기가 단의 골짜기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힘드니까 도망가서 그래 힘약하고 좋은 땅에 사는 애 찾아서 걔 잡아 죽이면 되는 거예요? 아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날 여기로 부르셨다 그럴 거예요? 도망가면 안 돼요. 우리는 편한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 도망가요. 그리고 우리는 단처럼 다 찾아 헤매고 있어요. 힘약하고 좋은 땅에 사는 애들을 걔 죽이고 그 땅 차지하려고. 아, 어디 가서 진짜 곱게 사랑받고 잘 자라는데 여자는 잘 몰라서 나한테 딱 걸리래. 직장도 좋고 어? 정말 뭐 정말 남자 모르고 막 이렇게 정말 순수하게 너무 잘 자란 애가 나한테 걸리는 거지. 여러분들은 그 정도 남자 여자야? 그런 직장 그걸 찾아 헤매요 막 하이에나 때처럼. 그게 없다고 주로 원망하고 다 도망다녀요. 그럼 이 세상이 바뀌나? 다들 타령병들인데, 다들 싸울 생각은 없는데, 다들 세상을 바꿔볼 생각은 없는데, 부딪혀볼 생각은 없는데, 참아볼 생각은 없는데, 목숨 걸 생각도 없는데, 바뀝니까 세상이? 군대가 없는데. 그럼 교회 여기 나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인데? 아, 나 왜 이러지? 아, 이러고 그러는데. 안 할게요. 쿨하게. 잘못되고 생각했을 때 돌아서면 되는 거야. 네, 이렇게. 이러지 않기로 했는데. 너희들이 뭔 잘못이니? 괜히 그래요. 여러분들 잘하고 있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괜찮아. 미안. 흥분해서 그래. 약간 내가 무슨 모노드라마 하는 사람처럼 조명 아래에 있으면 흥분해서 막 자기 감정에 빠져서 그러는 거예요. 뭐 내 자신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한국교에 대한 분노이기도 하고 막연한 대상 없는 분노. 여러분들 향한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잘못한 뜻도 아니고. 찔리면 뭐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고. 찔리면 그럼 네가 그런가 보지 뭐. 그것까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말고. 그건 내 탓이 아니잖아. 결론 갑시다. 미안. 아, 너무 이렇게 목사님 막 이러면 나한테 괜히 혼내는 것 같다고 불편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전혀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저는 약간 이 본문의 감정에 막 빠져드는 거예요. 되게 심취하는 거고 막 분노하는 거고 막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누구를 향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그 지긋지긋한 직장을 그만두시고요. 여러분들 괴롭히는 사장들을 때려치시고요. 제 생각엔 그 여자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남자도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힘들면 쉬엄쉬엄 하시면 돼요. 아, 진짜 진심. 제 얘기를 너무 이렇게 강박적으로 받지 마세요. 압도되지 말라는 얘기지 뭐 막 그런 게 아니에요. 제 얘기는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는 거예요. 장난처럼 얘기하면 진짜 조심하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 이렇게 비장하게 얘기하니까 오해들이 있더라고. 기도 뭐 예배 끝나고 가면 가끔 얘가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대로 하고 제 직장을 계속 다니 거긴 그만두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들도 있고 뭔가 자꾸 오해들이 생겨서 이렇게 너무 그렇게 여러분 여기에는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는 이렇게 숙성시키는 게 있어야 돼요. 무슨 카드 맞추듯이 목사님 버텨라 그러면 오케이 버티자 이게 아니에요. 알았죠? 그 카드 맞추기가 아니니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그렇게 간단하게 하지 말고 그럼 내가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돌아갑시다. 그럼 단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죠. 단이 어떻게 했어야 되는 게 좋았을까요? 단이 어떻게 하는 게 좋았을까요? 단이 어떻게 했으면 좋았을까에 대해서 보여주는 본문이 뭐냐면 아까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본문이에요. 그쵸? 사사기 1장에 나오는 본문. 사사기 1장에 뭐라고 나오죠? 아까 단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주어로 묘사한다고 그랬죠? 아므리 족속이 결심하라고 표현합니다. 아므리 족속은요, 먹고 살려고 결심했어요. 근데요, 단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결심이 없었어요. 그럼 무엇이 필요합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 마음에는요, 중요한 마음이란 게 있어요. 그쵸? 중요한 마음. 중요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목사로서 어떤 목회자가 돼야 되겠다. 그건 되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쵸? 그건 되게 중요한 마음이에요. 아, 이번 주는 좀, 왠지 쉬고 싶다. 이거는 안 중요한 마음이에요. 난 목회자로서 이 사람들을 사랑한다. 그건 중요한 마음이에요. 쟨 왜 저러지 하는 건 안 중요한 마음이에요. 그쵸? 제 안에는 중요한 마음이 있고요. 중요하지 않은 마음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마음은 지나가는 거고요. 중요한 마음은 머물러 있어야 하는 거예요. 이거는요, 자기들끼리 자유 경쟁시켜서 살아남는 놈이 내 마음인 게 아니에요. 내가 편을 들어줘야 돼요. 누구 편을? 중요한 마음의 편을 들어줘야 돼요. 아, 그게 중요한 마음인 것 같은데 살다 보니까 없어졌어요.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에요. 이게 중요하지 않은 건 알겠는데 이게 요즘에 제 마음이에요. 이것도 아니에요. 뭐 해야 돼요? 내가 중요한 마음의 편을 들어서 그 마음이 내 중앙에 살아있게 하고 그렇지 않은 마음은 지나가게 만들어야 돼요. 이걸 뭐라고 해요? 결심이라고 해요. 그렇죠? 결심이라고 해요. 아무리 족속도 두려웠을 거예요. 왜? 온 나라를 초토화시킨 군대니까. 아무리 족속도 항복하고 싶었을 수 있죠. 도망가고 싶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싸우면서도 에이 질 거야? 하고 싸웠을 수도 있어. 근데 아무리 족속은 악하나 그 악한 자에게 배워야 하는 것은 저 악한 자에게 가서 오히려 배우라고 하는 그것은 뭐예요? 그들은 살겠다고 이기겠다고 자기들이 밀려나지 않겠다고 결심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단지파는 아 가면 어떻게 되겠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안 되니까 깜짝 놀란 거지. 그리고는 어유 여기는 안 되겠는데요?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어떻게 정복했습니까? 이 태도가 정확하게 반대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남부 연합군들은요, 우리 다섯 개가 합치면 제자인가 아무것도 아니지 뭐 이렇게 왔고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방패 대신 우리가 싸워 이기리라고 결심하고 갔어요. 북방 하솔의 연합군들은요, 이게 우리가 이제 다 모여서 한두 성읍이 아니라 몇십 성이 모여서 밀어붙이면 저 진짜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라고 하는 건 다 초토화 시켜버릴 수 있다. 누가 봐도 그런 전력 차이였단 말이에요. 우리가 가면 다 이겨라고 내려갔는데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대이신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올라가서 이겼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스라엘이 결심한 상태였고 가나안은 결심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근데 지금은 가나안이 오히려 결심해 있고 이 이스라엘은 싸우면 이기겠지 이런 식의 여기가 안 되면 다른 데 알아보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주기로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나에게 분기대로 주셨다라고 하면 나에게 뭐가 필요한가? 거기에 대해서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내가 이러이러한 사람으로 성숙하겠다.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 은혜 받으신 거 있으셨습니까? 그럼 여러분 결심을 여러분들 지키셔야 돼요. 그건 여러분들 책임이잖아요. 결심을 그걸 내가 지켜야 돼요. 내가 저 사람과 이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살아가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만큼 내가 결심을 지켜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고 인정받고 안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겠다라고 했으면 결심으로 그 마음을 지켜내야 되는 거예요. 결심이 필요해요. 그 결심이 있을 때, 그 마음을 지킬 때, 마음을 지킨 자가 성을 빼앗는다고 나왔다고 하셨습니다. 그 마음을 지킬 때 삶이 지켜지죠. 도망가지 않죠. 그리고 그 삶이 지켜질 때 결심하고 단이 거기서 싸웠다면 그 땅을 차지했겠죠. 그럼 유리할 일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심하고 내가 그 삶의 형태에서 삶의 현장을 지켜내고 그리고 싸워내서 그 땅을 얻어내는 내가 원래 가야 하는 그 과정을 걸어야지 여기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나 딴 일 팔, 한눈을 팔 일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저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난 이러고 있냐, 쟤네들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두렵네 이런 생각이 원래 안 들어와 버려요. 아예 애초부터 내가 결심이 돼 있으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이걸 나에게 주시기로 하셨구나, 난 그걸 이루어야 내고야 말겠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니까 가 결심이 돼 있으면 이게 소망으로 연결되고요, 이게 헌신으로 연결되면서 지금 당장은 어렵고 안 되는 것 같아도 자연스럽게 내가 그 흐름에 서 있으면 두려움도 사라지고 내건데 비교도 사라지고 하나님과 나만 남고 내 안에 있는 사명의 일정만 남게 된다. 그렇게 내가 인생이 단순해질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결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인생이 암흑기라고 표현한 시기가 있습니까? 이런 인생에 내가 그 시대에 인생을 허송했다고 생각하는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사실 환경 때문에 이러는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요. 환경 때문에 암흑기였어요. 마음이 풀어져서 그래요. 환경의 계기가 분명히 있었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환경 그 계기가 있잖아요. 환경 그 계기가 있잖아요. 근데 그 환경의 계기 때문에 마음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판단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고 마음을 지키지도 않고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생각 내는 대로 그렇게 6개월 보내 1년 보내니까 나중에 거의 암흑기로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환경 어려웠던 적 있어요. 내 환경 어려운데 정신 똑바로 차렸던 적 있어요. 내 인생이 그 시기에 가장 많이 성숙했어요. 그렇게만큼 어렵지 않은데 정신줄 놓고 아 나 이렇게 힘드니까 막 그래 하고 내가 멋대로 했다 있어요. 내 인생이 그때가 암흑기예요. 그럼 환경 때문에 암흑기예요? 정신머리 못 차려서 암흑기예요? 내가 그때 내 마음이 풀어져 버린 게 더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 어렵고 답답하고 힘들 때 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을 때 그때 내가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는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매달릴 때 그 일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광야에서는 이집트에서는 사람들이 안 망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풀어지는지 알아요? 풀어져도 살만하니까 풀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풀어져도 생활이 되니까 풀어지는 거야. 아, 또 이러네. 아 미치겠네. 왜 화가 났지? 수임아 나 상담 좀 하자. 내가 왜 화를 내지 자꾸? 그렇지 않은 원고가 그렇지 않은데. 없는 얘기를 자꾸 왜 원고대로 해야지. 나는 뭐에 화가 났을까? 이게 뭐 사회에 대한 막연한 분노인가? 하여튼 뭐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요. 원고대로 하죠. 하나님께서 주신 좁은 길을 다 피해 다니고 성공과 안정이면 무조건 좋다고 하고 그래서 전과는 다른 세속적인 사람이 되었으면서 여전히 신앙이 깊다고 하나님이 같은 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크고 넓은 길로 인도한다고 하셨습니까? 원고도 이러네. 좁은 길을 다 피해 다니고는 편하고 쉽게 안 해준다고 삐져서 하나님께 하나님이 내게 무슨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고개 빳빳이 쳐들고 뭐 이렇게 써 있어요. 누가 누구를 섬기는 거냐 뭐 이렇게. 다른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마무리합시다. 계속 화낼 것 같으니까. 세 가지. 첫 번째. 아, 이게 사면 설교죠. 그쵸? 한 장면이에요. 그쵸? 한 장면의 그림을 보고 계십니다. 하나는 미가의 이야기였고요. 하나는 레윈의 얘기였고요. 하나는 단의 얘기예요. 이 두 장의 장면이 왜 이 두 장의 한 장면을 3주나 설교하냐면 사사기 전체 톤을 보여준 게 이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사기 전체 톤을 알아야 매번 그런 상황에서 어떤 고난이 왔고 사사가 어떻게 구원했고를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이 되게 중요합니다. 세 장면의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미가는 돈이 좀 목돈이 필요하니까 엄마 돈 훔쳐다 갖다 쓰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한테 바치고는 축복해 달라고 얘기해요. 그렇죠? 레위인은 먹고 살기 힘드니까 떠돌아다니다가 미가네 집에 취업하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듣고 싶은 이야기, 니네 잘 들을 거다 이렇게 축복해서 성공하셔서 대형교회 담임 목사님 되셨어요. 다는 하나님께서 사명으로 주신 땅은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 이건 못 해먹겠다라고 생각해서 떠돌아다니고 결정해서 떠돌아다녔더니 좋은 땅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 세 사람 다 동일한 문제는 뭐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요 일상의 작은 어려움 때문에 세속에 물들었습니다. 이집트에서도 견뎠던 사람들이 광야에서도 견뎠던 사람들이 그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일상의 작은 어려움들 때문에 세속에 물들기 시작한 게 이들의 문제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상황만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어서 그래요. 상황만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어서. 여러분 상황만을 너무 오래 쳐다보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 사람들 마음에 막 이렇게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내면은요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는가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에서 오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한 사랑의 마음과 그 사람이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내 안에 항상 한결같이 있어서 그 사람은 항상 좋은 태도로 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 대한 생각을 좀 안 하고 지내보세요. 그러면요 어떤 상황 때문에 생긴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혹은 어떤 장면 때문에 대화 때문에 생겼던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되게 그 사람에 대한 진짜 감정인 것처럼 내가 그 사람한테 해낼 때가 있고 함부로 대하고 이럴 때가 있어요. 이 사람에서 내가 깊이 묵상하는 것 자체, 명상하는 것 자체가 나한테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아 이렇게 살아가야지 책을 읽는 게 왜 도움이 됩니까? 책을 읽으면요 일상을 살아가다 그래도 책을 읽으면 아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라는 삶에 대한 근본적인 생각을 한 번 더 해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이 상황이 어때도 책을 좀 읽은 사람은요 그보다는 좀 더 자유롭게 그건 좀 더 주도적으로 그 상황에 대응해 나갈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책을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지가 않고 내가 살만 자꾸 생각하고 내 상황이 이렇고 내 여건이 어떻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이 살만 자꾸 생각하면 그것이 내 마음의 생각과 기준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생활만 생각하면 그 생활이 얘기하는 건요 편한 게 좋은 거 불편한 건 나쁘다고 생활은 얘기하잖아요.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어서 틀린 말은 또 아니니까 내 영혼에 젖어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하라고 하셨어요? 뭐하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세 가지 보면서 한결같은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환경만 쳐다보다가 그 환경에 물들어서 이 환경만 쳐다보다 그 환경이 주는 생각에 편하고 생존을 확보하고 안정을 확보하고 성공을 확보하려는 마음에서 벗어나 돌아서서 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이 세 사람이 똑같은 실수를 한 건 주를 보지 않은 거예요. 주를 찾지 않은 거예요. 내 환경에 연결되어서 얘기한 것뿐 내 환경에 연동되어서 얘기한 것뿐 하나님을 찾았다고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여러분 저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지내는지 한마디 묻지 않고 여러분 힘든 것만 내 얘기하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 얘기 듣고 다 갔어요. 그럼 그 사람이 날 찾은 거예요? 날 만난 거예요? 나한테 얘기를 들은 거예요? 아니에요. 날 잘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에 대한 내 견해를 가져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위가나 이 세 사람은 그것조차 듣지 않고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라고 들어보지도 않고 얘기한 거고. 그렇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요? 돌아서셔서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나 혼자 하나님이 이러실 거야 이러고 있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진짜. 여러분 단지파가 본인들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한국교 얼마나 많은 크리스찬들이 본인들이 좋은 크리스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단인데 딱 단인데 딱 단이야. 옛날엔 좋았겠지. 가나안도 건너고 요단강도 건너고 알겠어. 여리고도 무너뜨리고 옛날에 그랬다는 거 알겠는데 지금은 단이야. 그럼 계시록에도 이름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근데 뭐 그렇게 옛날 얘기를 했어 찾고 기독교가 경험주의 학문임 경험주의 신앙입니까? 뭐 영적 체험 한번 있으면 다 가는 거야? 뭐 하는 거야 이게 무슨 체험 프로그램도 아니고 기독교는 오늘의 내가 삶의 방향이고 오늘의 내 삶의 방식이에요. 뭐 그렇게 자신 있으세요? 오늘의 나 실존이란 말이에요. 지금의 나예요. 과거의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물들지 마시고 어떻게 하셔도 겸손하게 신앙 있다고 하지 말고 옛날에 신앙 있던 걸로 가지 마시고 그 여러분들은 지나갔어요. 그 여러분들은 끝났다고 이미. 그것과 함께 그 카드 꺼낼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하나님을 보셔야 돼요. 지금. 지금 하나님을 보셔서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하시는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 여러분들 하시는 얘기.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 지금 내 환경과 먹고 사는 문제에 그렇게 관심 없으십니다. 하나님 지금 나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무엇을 향해서 열정을 내서 살아가길 원하시는지. 내가 힘들건 안 힘들건 이걸 꼭 싸워내길 바라시는 것들 그런 것들이 들려요. 그러면 그걸 들으셔야 돼요. 그걸 들으셔야 돼요. 목사님 좋은 얘기긴 한데 막상 제 삶의 현장에 가서는 이 직장이 사실 이렇게 돌아가고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고 사람들이 다 이런데 뭐 제가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전 여러분 그분이 전 기도해보고 그런 얘기 한다고 믿지 않아요. 제가 뭐 과격하게 표현하면 기도해보고 그런 얘기 한다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요 알아요. 여러분들 사회 당장 못 바꾸죠. 사람들 다 못 바꿔요. 여러분들이 그런다고 당장 여러분이 변화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러면요 지금 내가 해야 되는 한 조각은 보이게 돼 있어요. 그걸로 직장이 다 안 바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닥치고 일이나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을 가져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고요. 네가 이 부분에서는 죄책감을 느끼게 하시면서 여기서는 타협하지 말고 이것이라도 그렇게 하라. 아 이거 하나 그렇게 해서 보여. 나 다른 것도 이미 다 타협하고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거라도 그렇게 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어요. 보시면요 하나님이 전체를 한꺼번에 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골짜기로 내려서 단지파에게 골짜로 내려가서 아모리를 물리치라고 하시는 것처럼 지금 하라고 하시는 그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떤 사람은 단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지 기도를 시작하는 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단지 이제까지 했던 악한 취미와 습관들을 멈추는 것일 수 있어요. 내가 뭐 사회적으로 제가 어떻게 하니까 기도했더니 됐고 너는 지금 당장 아침이나 일찍 일어나고 기도나 좀 하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 조각을 움켜쥐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내가 뭐 세상을 바꾸고 살고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겠지만 나는 과정을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조명하시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조명하시는 걸 붙잡고 어떻게 해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결심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결심의 마음들이 연결되면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아모리가 무너지는 거고요. 여러분 앞에 가나안 땅이 열려지는 거고요. 그 골짜기가 여러분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땅은 편하고 싶고 좋은 땅을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가 한데 필요합니다. 말씀 마칩시다. 여러분 기독교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는 기본교입니다. 좁은 길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고 찾는 이가 많으나 좁은 길로 가는 자 좁은 문으로 가는 자 찾는 이가 적은 교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누구나 이 구절을 알고 있지만 정말 좁은 문을 찾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정말 좁은 길을 걷는 자가 얼마나 있습니까? 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그 넓고 큰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을, 성공을, 축복을 힘약하고 부유한 땅에 사는 자들이 나의 것이 되게 하달라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앉아있고 이 땅을 주님께서 나에게 주셨다고 얘기하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거긴 찾는 이가 적습니다. 내가 세상이 어떠하고 하나님께 내게 주신 사명에 따라 이미 세상의 중앙도 아니야 담이 받은 사명 변두리에서 정말 그 변두리 끝에서 다들 이미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데 나 혼자 남은 전쟁을 감당하는 일을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고 이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완성된다니 내가 기쁘게 주의를 감당했습니다라는 마음이 있어야 그 마음이 있어야 내가 주의 군대이며 나를 통해서 세상이 바뀔 거 아닙니까? 좁은 문으로 오셔서 세상이 아니라 주님을 보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보시고 그 사명으로 오늘 한 걸음을 걸으시면서 하나님으로 자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여러분들의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그래서 내가 숨을 쉬면 세상을 숨을 쉰다는 고백처럼 나무의 숨을 고백처럼 여러분들의 존재가 세상의 축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실 때 아주 가장 먼저 했던 찬양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에 당위적으로 동의가 돼도 내 마음이 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저도 그래요. 아, 저 말에 맞는 말일 수도 있지만 불편할 수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런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못해요. 아니, 전 이런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자신 있게. 전 이런 사람이 못 돼요. 저도 넓은 길로 걷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는 해봅시다. 주여,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을 좀 바꿔주시옵소서. 여러분, 자기 기만에만 빠지지 않아도 시작은 해볼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지금 하나님을 떠났구나. 하나님과 멀리 있구나. 내가 세속화됐구나. 내 옛날 같은 마음이 사라졌구나. 그러면 그것만 알아도 시작을 해볼 수가 있어요. 자기 기만만 벗어나도. 시장이 나빠졌는데 지금도 좋다라고 착각하지 않으면 다시 시작해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어느 자리인지는 모르지만 그 자리에서 이 찬양을 드리십시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바뀌고 내 생각이 바뀌어 하나님의 마음이 내 안에 더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마음 먼저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한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다시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오. 오 주님, 정직한 영을 나를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
그 구원의 기쁨이 다시 회복되어야 지금 나한테 되게 중요해 보이는 세속적인 것들을 놓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의 기쁨이 회복되어야 내가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붙잡고 있는 것이 전보다 중요하지 않게 가볍게 쉽게 이야기하고 놓을 수 있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아버지, 내가 옛날에는 하나님이 중요했고 소명이 중요했고 사랑이 중요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게 많았었는데 지금 나는 그것이 중요하지가 않고 난 이 세속적인 것들이 너무 중요해졌습니다. 아버지, 내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한번 은혜의 힘으로 자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들말 생각하시면서 은혜의 힘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깨끗함을 구하시면서 한 번만 같이 동서로 기도하길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여 가운데 아버지, 자기가 평안을 삼가 아버지, 저를 돌보셔서 아버지, 저를 돌보셔서 아버지, 저를 돌보셔서 아버지,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예전에 있는 것이 아버지, 내가 그것이 중요했던 때가 있었는데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은혜 안에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아버지, 그 마음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주여, 저를 그늘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주여, 저를 그늘에게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함께 주옵소서. 주여, 우리 안에 함께 하나님, 우리를 돌보시고 돌보셔서. 아버지를 돌보시고 돌보셔서. 아버지를 돌보시고 돌보셔서 그 안에 언제 언제 들어갈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아버지,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것을 기뻐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아버지, 주면 나를 확장하는 기쁨이 내 가운데 없고 아버지를 간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세우는 기쁨이 내 가운데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돌보시고 돌보셔서 아버지, 그 기쁨을 내가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가져주옵소서. 주님, 그 기쁨을 내 목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인하여 기쁨이 가여 주옵소서. 주여, 내 아버지, 세속적인 것들은 내게 기쁨인 것이 나니 끊어져 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내게 기쁨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기쁨이 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내게 기쁨이 세상이 나에게 너무나 소중한 것이어서 이제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리를 긍휼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가 편한 곳으로 내가 좋은 곳으로 내가 유목처럼 떠돌아다니며 아버지, 남편처럼 떠돌아다니며 내가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아버지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게 하시고 내가 내 앞으로 다시 한번 돌아올 수 있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소서. 하나님, 우리가 내 영적 복이 허락해질 소망이 영적 복이 허락해질 소망이 아버지, 우리가 내게 돌이키며 내가 이끌 소망이 주여, 우리가 내게 돌이키며 내가 이끌 소망이 하나님, 저를 돌아봐 주소서. 저를 돌아봐 주소서. 저를 돌아봐 주소서. 주여, 저를 돌아봐 주소서. 아버지, 저를 돌아보시기 함께 하셨어요. 오늘 제가 그저 예를 들어 몸을 낸 것이니 아버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도록 저를 축복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내 돌아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안내 돌아보면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안내 돌아보면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내 돌아보면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내 돌아보면 믿기를 소원합니다. 주여, 우리 안내 돌아보면 믿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안내 돌아보면 믿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마음의 복이 안내 일어나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는 영적인 기쁨이 너무 귀하여서 내가 아무것도 갖지 않고 명예도 필요 없고 돈도 필요 없고 좋은 집도 필요 없고 좋은 직장도 필요 없고 차도 필요 없고 내가 불안정한 삶이어도 괜찮고 내가 주를 위해 살 수 있다면 그것이 나의 기쁨입니다라고 고백했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나는 인정도 받아야겠고 여유도 있어야겠고 돈도 있어야겠고 내 것을 다 가진 이후에 그것만 가지면 공허하니 은혜도 받아야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것이 충돌되는 것은 아니다. 내 안에 세속에 깊이 빠져있는 이 마음을 회개합니다. 그리고는 청년기에 뭘 몰라서 그런 것이고 세상에 나와봤더니 세상 너무 좋고 행복하고 소중하다고 얘기하는 저의 어리석음을 긍휼히 여기시고 죄인지도 모르고 그것을 자부심 있게 얘기하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가 단처럼 되지 않도록 몸부림치게 하여 주옵소서.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를 무너뜨린 다음에 편안한 땅을 찾아 난민이 되었던 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요단강을 건넜던 그 마음을 지켜 이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고 골짜기를 점령하고 거기도 주님의 나라로 만들어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대의 나라, 이 교회에 주의 나라를 누리고 싶은 사람만 많지 주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 없고 주의 나라를 누리고 싶은 사람만 많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 가운데 군사의 마음을 주셔서 나를 통해 교회와 세상이 더 나아지는 보람의 느낌, 보람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저희를 통하여서 세상을 숨을 쉬는 세상을 좀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군대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런 사명의 삶보다 개인의 고민과 염려와 위로가 필요한 자들 있으면 주님께 또한 말씀하셔서 이들의 군대화가 군사로 설 때까지 새 힘을 얻는 힘과 위로도 또한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고통하심이 남미의 삶을 멈추고 군대로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자 하는 모든 신명신명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